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저희들이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쳐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감히 조금 해석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 시간도 예배당에 모인 자들 혹은 가정에서라도 온라인으로 말씀 앞에 함께 앉은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또 교훈을 주셔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좀 우리 교리적인 그런 말씀을 좀 생각해 봅시다. 오순절 사건과 성령의 세례 제목을 그렇게 우리가 잡았죠. 오순절 사건과 성령의 세례. 자, 우리가 지금 현대교회 문제를 생각하면서 은사주의 문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은사주의의 역사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은사주의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많은 단체들을 통해서 오늘날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은사주의의 특징적인 교리 가운데 은사주의는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혹은 그것을 다른 말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물론 오순절파 같은 데서는 성령을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방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성령을 못 받았구만, 성령 받지 못했다고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그럼 오순절 사건 사도행전 2장 본문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그 오순절 사건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는 성경적으로 어떤 개념을 가지는가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렇게 분명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중요한 주제입니다. 교리적인 문제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년 사건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오순절 사건과 성령의 세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방금 읽은 대로 다시 한번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주님께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다리라고 하셨죠.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고 승천하셨는데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과연 오셨는데 오순절에 오순절은 오순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교절 기간에 초실절이라는 보리 추수 보리를 첫 단 하나님께 바치는데 안식일 후에 첫날에 안식 후 첫날이니까 토요일이 구약에는 안식일이니까 주일날이죠. 일요일날 주일날 보리 한 단을 바치고 그때로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칠칠절. 그 보리 초실절로부터 17주간, 한 주간, 7주간을 지나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그것도 또 일요일이라고 봅니다. 주일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 보리 초실절로부터 계산한 50일째 날이 오순절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보리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뜻이 있다고 보이는 절기거든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셨다.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런 상징이라고 보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함께 계셨잖아요, 제자들과. 그리고 승천하셨으니까 승천하신 후 한 10일쯤 지난 후가 되겠죠. 그러니까 50일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시고 한 10일 동안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께서 오셨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그때 오실 때 굉장히 놀라운 그런 현상들을 동반하고 오셨습니다. 다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바람 소리가 아주 요란하였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그들이 성령을 받는데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과 같은, 불혀와 같은 불이 각 사람에게 내려오는 그런 방식으로 아주 그들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 성령께서 오신다고 하더니 진짜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을 실감하게, 바람 소리도 있고 불도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다 그렇게 임하여 있고, 그리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됐어요. 성령께서 과연 내려오셔서 각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다른 방언들로 되어 있는데, 여러 나라 방언들로 그들이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은 외국어인데, 외국어를 하는데 거기에 뒤에 보면은 약 15 지역에 모여온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온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지역에 있는 말로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15개 이상의 언어로 제자들이 다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현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초기 지금 여기에 제자들은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을 아주 시청각적으로 본 거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직접 체험적으로 방언도 터지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것이 처음에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첫째, 구원 역사적인 의미가 몇 가지 있어요. 구원 역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금 구원 역사의 과정 속에서 오순절 사건이라는 것은 구원 역사 과정의 한 중요한 시대적 분기점이라고 할지, 어떤 시대가 시작되는 어떤 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시대입니까? 자, 첫째,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였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앞으로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32장 15절에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 가운데 줄 것이다. 또 요엘 2장 28절 29절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또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약속이죠. 약속, 약속, 하나님의 약속.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땅에 오셔서 공생의 말기에 다락방 교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4장부터 교훈하신 그 교훈에서 성령의 강림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고 그것은 너희가 그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령의 강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약속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께서 예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도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지금 승천하시기 직전의 말씀이니까 10일 후에 그들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았어요. 그것이 성령 세례라고 물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순절 사건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의 성취이었습니다. 둘째, 오순절 사건은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 안에,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 신도들 안에 거하시는 사건, 거하시는 성령께서 약속의 성취로 오셔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신약교회, 주의 자녀들, 유대인들 속에 거하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 사역, 십자가 대속 사역에 근거하여 성령께서 세상에 오셨고 신약교회 속에 영원히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신약교회는 구약교회가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내주하심, 영속적인 영원한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그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특별한 인물들, 여호수아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특별한 인물들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셨지 모든 일반 성도들에게 내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그와 다르게 모든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런 약속이 있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오신 것은 어느 베드로나 또 요한 그런 사도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120명의 성도들 모든 제자들의 속에 지금 이루어졌지 아까 방금 읽은 것처럼 놀라운 현상을 수반하면서 오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놀라운 사건이죠. 약속의 성취 영원히 거주하시는 사건 셋째 오순절 사건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예수님의 시대지만은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은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들의 시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라 그렇게 깨달아져야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사도시대에도 직접 활동하기로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 10절 34절 18장 9절 등에 보면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특히 성령께서 주로 활동하셨다고 사도행전은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증거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또 8장 29절에 보면 성령께서 빌립도로 이르시되 가서 구스네시에게 전도하거라. 8장 39절에 보면 주의 영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주의 영께서 사역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활동하십니다. 10장 19절에 보면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그런 말씀이 있고 13장 2절에는 성령께서 가라사대 15장 28절에는 예루살렘 총회를 끝나고 그들이 말할 때 성령과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였고 16장 6절에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16장 7절에는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의 영도 성령님이죠. 삼위일체의 영이십니다. 18장 5절에는 바울이 성령에 이끌리어, 전통본문에는 성령에 이끌리어, 또 20장 28절에는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으셨다. 이와 같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와, 사도시대에 이미 이제는 성령께서 활동을 시작하셨구나. 그러면 이제 사도시대에 이어서 오늘 계속 신약교회 시대는 성령께서,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지만은 성령께서는 땅 위에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주의 종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가 되었구나. 이와 같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늘 오순절 사건이라는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과정에서, 구원 역사의 과정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였고,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이었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대의 시작인 사건이었습니다. 놀라운 구원 역사의 과정의 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오순절 사건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고, 성령께서 이미 신약교회 안에 오셨고, 성령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죠. 시작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뭐 시작되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시작됐다 하는 거 아니죠. 이미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의미에서 단회적이다, 독특한 그런 사건이다. 헬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오순절에 발생했던 성령의 이러한 보내심은 기독교회의 역사상 독특한 사건이다. 유니크라고 표현했어요. 독특한, 물론 하란으로 표현했겠지만 영어로 번역하기를 유니크, 독특한 사건이다. 유니크라는 말은 유일 독특하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 사건은 참 독특한 사건입니다. 그는, 바빙크는 계속 말을, 창조와 성육신 같이 그것은 오직 한 번 발생하였다. 중요성에 있어서 그것과 동등한 성령의 어떤 허락하심이든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잉태시에 인성을 취하셨고 결코 그것을 다시 버리지 않으시듯이 성령께서도 오순절의 교회를 그의 거처와 성전으로 택하셨고 결코 거기서부터 다시 분리되지 않으신다. 아, 그렇죠. 그렇게 우리도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신약 교회 가운데, 신약 성도들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놀라운 그런 사건이 되었다. 자, 이것이 오순절 사건인데, 그러나 이런 구원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일반적 의미도 있다고 보입니다. 오순절 사건의 일반적 의미라는 것은, 지금 이 오순절 사건은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주의 제자들이 처음 성령을 받은 사건이죠. 성령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었습니다. 구약 성도들처럼, 구약 성도들도 하나님 잘 경외하고 주님 믿고 따랐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께서 아직 오지 않으셨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고 중생도 하였다고 보입니다. 그러다가 그들 속에 성령께서 처음 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신자들 속에 처음 들어오신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오순절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신자들이 계속 있는 한, 새 신자들이 계속 있는 한, 그들 속에 성령께서 들어가시는 것이 계속 그에게는 오순절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죄인들이 구원 얻을 때마다 성령께서는 그들 속에 들어가시고 그들을 인치십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전도를 듣고 믿는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고넬료의 지금 식구들은 그때 오순절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속에 처음 오시는 것입니다. 내려오셨고 그래서 그들 속에 들어오셨다. 에베소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들이 그전에는 믿을 때에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자들, 그러니까 구약 성도와 같았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묻지만은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을 받게 되었다. 에베소의 제자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성령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물론 고넬료 사건이나 에베소의 성도들의 사건에서도 처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지만은 은사를 동반했습니다. 아직 사도 시대입니다.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은사를 수반한 성령의 임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사와 성령의 처음 내주하신 오시는 것이 같이 수반되는 함께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반적인 의미 성령께서 그들 속에 오신다. 오늘 우리 속에는 우리가 새 신자들이 계속 생기도 오순절 같은 그런 현상은 그 이후에 없었습니다. 이런 오순절 같은 현상으로 고넬료가 성령을 받을 때 막 불과 같은 혀가 갈라지고 바람 소리가 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의 그 성도들도 성경의 기록이 그런 현상을 수반했다고 말하잖아요. 그 이후에 사도시대에 그들이 은사가 있었지만은 그런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같은 현상은 수반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물론 사도시대에는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시대 이후에 모든 교회는 성령을 받았지만은 은사를 수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속에 지금 죄인들 성령 없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오시는 그 사건 그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 오순절 사건과 같은 사건은 계속된다. 일반적인 의미. 아까 특별한 의미는 단회적이지만은 일반적인 의미는 반복 이라고 할지 계속되고 있다. 새 신자들이 생길 때마다 성령께서 그들 속에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성령 없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다시 성령 받아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죠. 이미 신약교회 안에 오신 성령께서는 이미 오셨다고 봅니다. 오신 땅 위에 강림하신 그리고 신약교회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들을 떠나시는 적이 없으니까 떠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려오신 성령께서 오늘 온 땅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데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복음 전도자들이 가는 곳에 성령께서도 함께 하시죠. 성령께서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들이 전도하는 속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도를 하고 구원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께서 그 새 신자 속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성령의 그런 오순절 사건과 같은 일이라고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가시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오순절 사건에 대한 구원 역사적 의미와 또 일반적 의미를 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오순절 사건은 성령 세례인데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1장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1장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1장 5절에 말씀했죠. 1장 5절의 말씀의 성취가 2장 1절부터 4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성령의 세례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가 하는 말을 우리가 묻게 됩니다. 전통적으로는 성령의 세례라는 이 말 사도행전 1장 5절과 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이 사건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는 성령께서 신자들 속에 처음 들어오시는 사건 방금 제가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성령께서 신자들 속에 들어오는 사건으로 이해해왔습니다. 2000년 동안 이해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해가 흔들린 것이 지금 오순절주의가 일어나면서 방언운동이 일어나면서 흔들린 것입니다. 방언운동 전에 약간 감리교 운동이 일어날 때에도 약간 성령론에 좀 이상이 있었습니다. 웨슬레이 같은 감리교의 시작을 한 그런 인물은 본인이 목사가 됐지만은 냉랭하다가 성령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감리교회는 독특한 성령론에 있어서 혹은 구원론에 있어서 독특한 교리가 있습니다. 평범하게 예수님 믿은 중생한 사람이 서서히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걸 두 번째의 어떤 복이라고 말하는 어떤 그 도약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그 교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 교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건 감리교의 독특한 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모든 신자 속에 처음부터 있고 그가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면 점점 성화를 이루고 점점 은혜 풍성한 생활, 충만한 생활로 자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본인이 무슨 큰 아주 감정적인 체험을 해가지고 팍 도약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도약이 있다고 생각하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다 이렇게 하다 갑자기 다 한번 부흥 집회 열심히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도약해서 저 사람 아주 변해가지고 아주 성화를 이루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성화는 그런 식으로 막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그 심령이 차근차근히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성화지, 성화는 갑자기 아주 은혜 한번 받으니까 갑자기, 여러분 보십시오. 부흥회를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한국 사람들은 많이 경험하고 지났는데, 뭐, 우리 교회는 부흥회 같은 건 많이 안 하지만은 일반 교회에서 부흥회 많이 하는데, 부흥회 한다고 갑자기 성화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고, 우리의 경험적으로도 그렇게 썩 맞지 않습니다. 예. 사람이 성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금방 좀 했다고 은혜 한번 받았다고 막 올라가는 것, 그때는 기분이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조금 지나다 보면 다시 꼬꾸라질 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거는 은혜라는 것은 한번 어떻게 경험한다고 팍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감리교회는 그런 독특한 교리가 있다는 걸 제가 말하고, 그런데 여하튼 이런 감리교회의 성령론이 오순절파에 영향을 준 것도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 오순절파의 그 성령론은 아까 말한 대로 예수 믿으면 된다는 것이 되지 않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방언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은혜 받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 이게 딱 말이 빗나가 버리지만은 오순절파 사람들이나 은사주의자들이 은혜 받았다는 것을 관찰하면 좀 염려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굉장히 영적으로는 교만한데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인격적으로 성화를 이룬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은혜 받은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겸손이고 진정으로 은혜 받았다고 하면 모든 욕심을 다 떨어버리고 어떻게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을 갖습니까? 명예에 대한 욕심을 갖습니까? 또 성적으로 그런 타락하는 그런 음란에 대한 죄에 빠집니까?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인격적으로 그렇게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덜어봅니다. 덜어가 아니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라고, 그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하튼 오순절파나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은사를 수반하는 성령을 받는 것이 성령 세례다. 성령 세례는 그래서 성령의 첫 충만, 충만이라는 말 속에는 은사를 수반한다는 개념을 가지는 그런 개념이 오순절파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라는 말이 과연 그런 의미인가, 그것부터 먼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신약성경에서 성령 세례의 의미는, 신약성경에 우선 성령 세례라는 말은 세 곳밖에 나오질 않아요. 하나는 방금 우리가 말한 사도행전 1장 5절에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또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보면 11장 16절에 우리가 고넬료 사건이죠. 11장 16절에 보면은 11장 16절에 성령 세례라는 말이 나오죠. 네, 거기에 보면은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러니까 고넬료의 가족들이 성령을 받은 사건을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성령 세례라는 말이 나와요. 이 세 번만 나오는데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5절에 성령 세례는 바로 지금 오순절 사건이죠. 오순절의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신자 속에 처음 들어오신 사건인 동시에 은사를 동반하여 충만히 부어지신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1장 16절의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은사를 동반하여 처음 들어오신 사건이었죠.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랬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인하여 이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도 놀랐다 그러고, 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고 방언을 했으니까 은사를 수반한 성령의 오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처음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이미 예수님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은 사건이고, 또 사도행전 11장의 고넬료 사건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성령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물세례를 나중에 받았어요. 거꾸로 순서가 거꾸로 되게 먼저 믿음이 먼저 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물세례를 저 이방인들에도 주는 것이 우리가 거리낌이 없다 깨닫게 되고 물세례를 이방인들에게도 주었던 것이고, 세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 중요한데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몸이 되었고. 그러면 여기에 성령의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성령의 세례가 물론 은사를 수반한다는 말은 거기에 없고, 그런 말 없고, 사도시대니까 은사를 물론 수반할 수 있지만은 그런 말은 없고, 성령의 세례라는 것의 중요한 의미를 집어줬어요. 성령께서 그들 속에 오셨다는 것은 그것은 그들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믿지 않았던, 성령이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처음 믿고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은 곧 그것은 구원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다른 말로 중생한 것입니다. 중생하고 구원을 얻어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는, 한 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곧 구원 사건이고 한 몸이 되는 사건이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 세 구절, 고린도의 사도행전 1장 5절과 또 사도행전 11장과 10장 11장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 세 구절에 공통되는, 이 세 구절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성령의 세례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성령의 세례는 은사 수반이 아닙니다. 은사 수반이 성경에서 은사를 수반하는 것이 한몸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잖아요. 한몸 되는 것은 구원 사건이고 중생 사건이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은사 얘기는 또 물론 거기 없고, 예? 그러니까 한몸이 되는 이것은 성령께서 최초로 신자 속에 들어오시는 사건, 이렇게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곧 신자의 중생 사건이고 구원 사건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세례다.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그런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한 개념이고 이해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파는 사도행전 1장 5절에 근거해서 1장 5절에 보면 신자가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두 번째 경험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 세례다. 성령 세례는 먼저 믿는 신자가 예수 믿는 것하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모든 믿는 사람이 다 성령 세례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받는 것이 특징이 방언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들이 이 사도행전 1장 5절에만 근거해서 성령 세례의 개념을 지금 정립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다른 구절,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 몸이 된다는 말씀하고 잘 맞지 않는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5절에 근거해서 오순절 사건을 성령 세례로 보면서 성령 세례를 믿음과 구분하는 것은 오순절 사건 이전과 이후를 바로 보지 못한 그런 일이라고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전, 지금 사도행전 2장 이전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죠?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러나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믿을 때에 성령을 다 받아요. 믿는 것하고 성령 받는 것이 구별이 되지 않아요. 고넬료 사건을 보십시오. 고넬료 사건은 거꾸로잖아요. 그들은 믿고 세례를 받기 전에, 물론 먼저 믿었고 세례를 아직 받기 전인데도 성령께서 왔어요. 믿음과 성령 받은 것이 거의 같은 시간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령 세례, 성령을 받은, 언제 성령을 받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이전과 이유를 구별해서 봐야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은 후에 성령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고 중생도 했다고 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그런 표현이 있죠,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제자들이 이미 중생했다. 예? 온 몸을 깨끗하게 씻어서 죄 씻음을 받았는데 이제 이런저런 손이 더러워지는 거, 발이 더러워지는 그것만 씻으면 된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5장 3절에는 주님께서 또 다시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럼 제자들은 죄의 씻음을 받고 중생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예, 목욕을 다 했다. 그러나 제자들이 아직 성령은 받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내려오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다가 오순절 때에 주께서 승천하신 지 10일 후에야 성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는 예수님 믿는 때와 성령 받은 때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말씀드리도록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장의 고넬료의 경우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믿을 때 받았고, 또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된 에베소 제자들의 경우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구절이 거기에 나오지만은 믿을 때 받았느냐 할 때 그 믿음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아직도 구약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둘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예수님 믿는 믿음과 성령을 받은 것이 동시적이에요. 에베소 사건도.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받는 경우들이 고넬료 사건도 에베소 사건도 성령을 받았을 때 동시적이다. 그런데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물론 성령 세례와 중생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증거한다고 이해되니까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는 말이 동시라고 생각되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믿음과 우리가 그 성령 세례는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전부 다 고넬료 사건도 에베소의 성도들의 사건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또 그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은 예수님 믿는 자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신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에베소서 1장은 표현하기를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대속사역으로 구속받고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예수님 믿고 중생에서 신자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말씀을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했어요. 그러면 신자는 만세전에 선택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신자되는 거예요. 신자가 성령의 인치심, 내주하심이 없이 신자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면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에베소서 1장 13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신자의 정의를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되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그 자가 신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너희 중에 일부가 아닙니다. 지금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너희는 그 교회 신자들을 두고 그들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받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안다. 또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한 구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여하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주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없고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또 성령 세례, 세례라는 말 뜻이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것은 씻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 세례라는 말 표현은 성령으로 우리가 씻음을 받는 것이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 그 사실은 중생 사건이 그것이죠.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영혼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 믿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피공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그것이 구원 사건이잖아요. 중생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말 그대로 보면 그것이 세례죠. 성령 세례입니다. 말 뜻이 그 내용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게 구원이죠. 구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죄 씻음을 받는 그것이 바로 세례죠. 죄 씻음의 세례죠. 성령의 세례는 바로 그 사건이죠.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구원 사건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세례라는 개념하고 같지 않습니까? 또 한 구절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게 했어요. 그 구원 사건이죠. 구원은 곧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으로 씻는 것과 같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 사건은 곧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구원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시는데 이것이 씻음이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사도행전 8장 15절로 17절에 기록된 사마리아 교인들이 예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파는 특별히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교인들의 경우를 주목하고 그것을 근거해서 보라 예수 믿는 것하고 성령 세례 받는 것이 다르지 않느냐 그 구절을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 구절을 보면 8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자, 이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이라는 이 표현은 사마리아 신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음을 보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일이 아니다. 일반적이라면 이렇게 되었을 것이 없죠. 예? 의뢰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못 받은 사람 천지라면은 사마리아인도 그랬을 터인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서는 예수를 믿으면 곧 세례의 성령 세례를 성령을 받는데 이상하게 사마리아 교회의 경우는 사마리아인들 구원 얻은 예수님 믿은 사마리아인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외적이라는 것을 그 구절이 사도행전 8장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는 그 구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구절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받을 때 성령을 받는 법인데 사마리아 신자들은 이상하게 예수님 믿고 세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런 그런 진술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교인들이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예외적인 경우였을까?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마리아인들의 특별한 신분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오랫동안 종교적 간격을 가졌죠. 그것은 반쯤 이방인으로 여겨졌던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약의 역사에서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 왕이 아수르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 이주시켜서 섞이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남아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각 자기의 지방에서 데리고 온 가져온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을 섬기는 혼합주의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서에서 열왕기 하 마지막 부분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연유로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으로 거의 이방인과 같이 여겨졌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만일 처음부터 사도들이 그곳에 내려가 전도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얻었다면 성령 강림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자는 사도가 아니고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점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성령 내리시는 일을 지연시켰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사도들,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기쁜 소식이죠, 들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몇 명 파송했습니다. 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사마리아 교회와 유대 교회가 영적으로 한 교회임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체시킨, 지연시킨 이유라고 보입니다. 사도시대의 이 한 가지 경우, 이 사마리아 교회 사도행전 8장의 경우 외에 신약성경은 전체적으로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때와 성령 받는 때, 그 성령 세례의 때를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에는 신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혹은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런 명령이 안 나옵니다. 만일 예수님 믿는 것하고 성령 받는 것이 별개의 문제라면, 별개의 것이라면 사도들의 많은 서신들 가운데 너희는 예수님만 믿지 말고 성령을 받도록 하라, 예? 그런 교훈이 있을 법한데, 그렇죠? 있어야 되지 않아요? 분리된다면. 그러나 어디에도 그런 교훈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것하고 성령 받는 것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생한 것이고 중생한 자는 성령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 믿은 자는 이미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믿는, 여러분은 믿는, 믿을 때에 성령 못 받았으니까 성령 꼭 받도록 하시오. 그런 교훈이 없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다시 성령 받기를 구하거나 성령 세례 받기를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죠.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성령님 내게 와 주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지금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령께를 모시고 사는 자가 신자인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내게 좀 와주세요 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답답한 일이죠. 무지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깨달아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나를 주장하시고 역사하도록,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내가 또 오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고, 내게 계신 성령님이 나의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소서, 나의 모든 육신의 연약성을 다 극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것이 이제 성령의 충만한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 세례는 모든 신자들이 이미 받았다고 깨달아야 되고, 이미 받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내가 성령님이 내 가운데 계시지만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성령의 그런 역사를 내가 마치 억제하듯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 자유롭게 활동하고 역사해야 되는데 역사하지 못하게 성령을 내가 소멸하는 그런 자와 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게 성령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모든 불순종을 고백하고 모든 죄악된 것은 버리고 성령님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내 속에 활동하셔서 나를 성화시키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는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또 다른 성령님이 내게 올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 말씀 조금 증거하여 싸우니 오늘도 이 말씀 바로 깨닫기를 원하며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주님 내주하심이 얼마나 큰 놀라운 복인가를 깨닫고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겸허하게 복종하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다 되는 저와 우리 모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